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부가 성탄절을 전후해 중국 수도 베이징의 유명 상가 지역을 찾는 자국민들에게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 주재한 이들 세 나라 대사관들은 최근 베이징의 유명 상가 지역인 산리툰 지구를 찾는 서방인들을 겨냥한 테러 경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과 정부 관리들이 산리툰 지구를 방문할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 산리툰 지구는 유명 의류 판매점들과 고급 식당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인터넷 웨이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성탄절 기간 상가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경찰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테러 경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 가담한 아홉 번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검찰 대변인은 지난 22일 수도 브뤼셀에서 파리 테러 관련 남성 용의자 한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그러나 이 사실이 공범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포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용의자의 신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용의자는 파리 테러를 주도했던 압델하미드 아바우드의 조카와 사건 당시 전화로 연락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우드와 그의 조카는 파리 테러 발생 뒤 며칠 만에 프랑스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내각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으로 5조 1000억 엔, 미화 42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에 비해 1.5% 증가된 것으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 최근 4년 연속 방위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새 예산에는 내년에 구입 예정인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갖춘 이지스함 한 대와 F-35A 전투기 6대, SH-60K 정찰 헬기 17대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실은 이슬람교도인 영국인 가족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인 이슬람 가족 11명은 지난 15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면서 13,000달러의 항공요금을 날렸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문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영국 언론에 가족들 중 남성 한 명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것이지만 이들이 탑승권을 함께 예약했기 때문에 모두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다음 달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후 미국에 불법 입국한 가족들을 겨냥한 일제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미국에는 남부지역 국경을 통해 10만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일제 단속은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아직 국토안보부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리비아의 새로운 통합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영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리비아의 대통령위원회가 계획대로 30일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안보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그 지지자들이 리비아 내에서 벌이는 모든 테러 행위들을 비난하고 리비아의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다른 나라의 간섭 없는 평화회담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왈리드 무할렘 시리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할렘 장관은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평화회담에 참여할 반군 대표 명단을 받는 대로 시리아 회담 대표들도 준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할렘 장관은 또 이번 대화가 시리아 통합정부 구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다른 나라의 간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노라드라고 불리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오늘 하루 이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해 아이들에게 알려주느라 무척 분주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기독교의 축일인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즐기는 명절인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산타클로스죠. 흰 수염을 기른 덩치 큰 할아버지가 빨간색 코트를 입고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아이들을 찾아와 선물을 몰래 두고 간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특히 산타가 북극에서 순록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 아이들의 집을 찾아온다는 전설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 아이들은 창밖을 쳐다보며 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느라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자, 이렇게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노라드가 산타의 위치를 추적해 주는 건데요. 우주의 위성 상황과 전 세계 핵미사일 등의 동향을 감시하는 군사조직인 노라드에서는 60년 전부터 매년 아이들을 위해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아이들의 전화에 응대하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전화 응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 몰래 선물을 두고 가는 사람은 아이들의 부모지만 이 동심을 위해서 이렇게 군사조직까지 동원되는 문화, 미국만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과 용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에는 하얗게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데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18도로 포근한 날씨에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자,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살펴보죠.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져서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엔 구름 많고 오후에 눈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영상 1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오전에 맑고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콜비 카레이가 부릅니다. 산타 베이비.
'Santa baby, slip a sable under the tree for me. I've been an awful good girl, Santa baby.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Santa baby. An outer space convertible to light blue. I'll wait up for you, dear Santa baby, and hurry. Christmas.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미네소타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흑인 인권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주도한 항의 시위가 벌어져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최신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새로운 정치 판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소식, 또 연말연시 휴가철을 맞아 여행에 나선 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한창 분주한 시기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흑인 인권 운동 모임 이 Black Lives Matter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Black Lives Matter가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이번 시위에 참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5명이 사법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시위로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 몰 오브 아메리카의 일부 상점이 문을 닫았고요. 또 미네소타 국제공항 일부 터미널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막바지 쇼핑에 한창 바쁠 텐데요.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시위를 계획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쇼핑센터 측에서 시위대 출입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모든 시위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이 시위 지도부 몇 명의 출입만 금지했는데요. 이 어제 오후 약 500명에 달하는 시위자들이 쇼핑센터에 모였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다. 언제 원하는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 쇼핑센터 내 일부 상점은 시위에 앞서 미리 문을 닫았고요. 또 쇼핑센터 내 여러 곳에 시위 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후 이 시위대가 인근 공항으로 이동했다고요?
네, 일부 시위대가 경 전철을 타고 인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철로와 공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승객들의 이동을 가로막았고요. 또 공항 앞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위로 일부 항공편이 지연되고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위대 수백 명이 쇼핑센터 밖에 남아서 또 구호를 외쳤는데요. 시위 주최 측은 이 쇼핑센터 시위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고 이 공항 시위가 진짜였다면서 이번에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가철에 맞아서 도로와 공항이 한창 붐빌 때인데요. 여행객들이 참 많은 불편을 겪었겠습니다.
네, 마크 데이튼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번 시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면서 시위를 벌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블랙 라이브스 매러는 지난달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자마르 클라크 사건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 시위를 계획했는데요. 지난달 16일 24살 흑인 청년 클라크가 이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 다음날 숨졌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미네소타 주에서는 거의 매일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클라크가 경찰 총격을 받을 당시에 수갑에 채워진 상태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네, 이 사건 당시 동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아직 당국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튼 미네소타 주지사는 연방수사당국과 주당국이 자마르 클라크 사망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시위를 꼭 벌여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갈까요?
네, 올해 참 많이 들으신 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란 뜻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흑인들이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여러 건 일어났는데요. 이런 경찰의 강경 진압과 흑인에 대한 편견 등의 항의에서 일어난 풀뿌리 시민운동이 바로 Black Lives Matter입니다. 지난해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는 지난해에도 같은 쇼핑몰에서 시위를 벌인 걸로 아는데요.
네. 시카고 트리뷴 신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위에는 약 3천 명이 참가했는데요. 이 올해는 약 50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네. 시위 때문에 상점이 문을 닫은 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미네소타 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졌죠.
네. 어제 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인근에서 시위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소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이달 초 흑인 마리오 우즈가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자 8명이 체포됐는데요. 이 흑인 청년 우즈는 지난 2일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총에 맞고 숨졌는데 우즈의 유족은 우즈가 경찰을 위협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화요일 미국의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군요.
네, 미국 인구조사국이 1년간, 그러니까 지난해 2014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까지 각 주별로 나타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 1년 동안에 미국의 전체 인구는 지난 조사 때보다 0.79% 늘어서 3억 2,1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약 3,9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이어서 텍사스주가 약 2,700만 명으로 2위, 그 뒤를 플로리다주와 뉴욕주, 또 일리노이주가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1년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네, 중북부에 있는 노스다코타주였는데요. 지난번 조사 때보다 2.3%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로써 노스다코타주는 4년 연속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주로 꼽혔는데요. 이 노스다코타주의 인구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이 지역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주들이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을까요?
네, 이 콜로라도주가 이전 조사 때보다 1.9% 늘어서 2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수도 워싱턴 DC와 네바다주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주들이 노스다코타주를 제외하면 모두 서부나 남부에 있는 주들이란 겁니다.
네.
이 숫자상으로 볼 때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는 남부의 텍사스주였는데요. 49만 명이 늘었습니다. 또 역시 남부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도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보니까 이 플로리다주의 인구 증가도 예사롭지 않던데요.
맞습니다. 이 플로리다가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보다 인구 증가를 앞질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플로리다주는 약 36만 명 정도 인구가 늘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35만 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남부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 기간 동안에 10만 명 정도가 늘어서 사상 처음으로 주민 수가 1천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줄어든 주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에는 모두 7개 주에서 인구가 감소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줄어든 주는요, 중부 일리노이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커네티컷, 미시시피주 순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중서부와 남부주들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이 동북부주들은 인구가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번 인구조사는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합주들의 또 추이를 살펴볼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 50개 주는 지역별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를 놓고 이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는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네바다주 같이 현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들이 이번에 모두 다 인구가 늘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로리다주의 인구 증가가 민주당 쪽에서 보면 좀 희소식이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이나 소수계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인구가 증가한 주들은 대부분 소수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새로 유입된 주민의 약 3분의 1이 이민자들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구 순위 2위인 이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또 공화당 성향이 아주 뚜렷한 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선거 방식이 좀 복잡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긴 좀 힘든데요. 이 미국 주들은 대부분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거인단을 할당하는데 일반 선거에서 이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선거인단 수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총 득표수에서는 이겼는데 이 선거인단 수에서 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네. 현재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공화당 주들이 선거구 재분할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는 2020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 휴가철을 맞아 여행에 나선 미국인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번 성탄절 연휴와 연말 연시 휴가 기간 동안에 80km 이상을 여행하는 미국인이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A가 화요일에 발표한 건데요. 이 같은 규모는 AAA가 이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연말 연시 휴가철 여행 기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네, AAA는 성탄절을 이틀 전인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 일요일까지로 잡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협회는 이번 휴가철에 1억 50만 명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이번 연휴 기간에 여행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미국인들의 연말 연시 여행은 7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1.4%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여행이 가장 많겠죠?
네, 맞습니다. 9,13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거고요.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도 지난해보다 0.7% 늘어서 5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유람선이나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지난해보다 2.4% 늘어서요. 34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니뭐니 해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기름값 부담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여행에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주 이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처음으로 2달러 이하로 이하선으로 하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자동차 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네.
또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한몫 거들고 있는데요. 미국 자동차협회의 마셜 도니 회장은 늘어난 수입과 줄어든 기름값 등으로 저축한 돈을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로에 나서면 교통사고 특히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성탄절 이틀 전인 23일 수요일에 이 자동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국에서 경고를 하기도 했죠. 미국 안전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성탄절 사흘 연휴 기간에 이 교통사고 관련 사망률이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높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말 연시 휴가철에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도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통부가 특별 캠페인을 벌이면서 전국의 법 집행기관들과 함께 음주운전 등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가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미국인의 97%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교통사고로 매 53분에 한 명꼴로 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김현숙 기자는 음주하고 운전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번 연말연시 휴가철에 운전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알아볼까요?
예, 지난달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유전자를 변형해서 키워낸 연어를 파는 걸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이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네, 흔히 영어로 GMO라고 하는 게 유전자 변형 식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영어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 앞머리 글자를 따서 GMO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전자 변형식품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용어입니다. 이 유전자 변형식품은 또 Genetically Engineered Food라고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먹을거리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가령 작물을 예로 들면요. 특정 작물에 원래 없었던 유전자를 이 다른 곳에서 가져와 이 작물에 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없던 유전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작물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바로 GMO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나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예, 지난 1994년에 이 처음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토마토가 시장에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맛이 신통치가 않아서 잘 팔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부러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 작물을 예로 들어보면요. 대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작물을 키울 때 이 대개 잡초를 없애려고 제초제를 뿌리는데요. 이 제초제가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유전자를 조작해서 작물의 제초제에 강한 특성을 첨가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작물 자체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작물이 병충해 강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에겐 참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전자 조작으로 이 방금 말한 특징을 가진 작물을 심으면 이 제초제나 병충해 약을 덜 써도 되니까 이 돈도 그렇고 또 시간도 절약되는 셈이죠.
네.
예, 물론 이 유전자 변형 작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종자가 일반 종자보다 비싸긴 한데요. 하지만 전체 비용을 따지면 일반 작물을 심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고 합니다.
자, 농부들한테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럼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사실 아직 그렇게 큰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전에 이런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개발하면서 일반 식품보다 더 값싸고 또 맛있으면서 영양분이 강화된 먹거리가 나올 거라고 선전했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런 선전을 만족하게 하는 유전자 변형식품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미 식품의약국 FDA가 이승인한 유전자 변형 연어는 작물은 아닌데요. 자, 그러면 이 연어에는 어떤 특징이 첨가된 건가요?
예, 유전자 한 가지를 첨부해서 보통 연어보다 더 빨리 자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한 먹을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예, 먼저 농작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관련 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미국에서는 상업용 작물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런 유전자 변형 작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품목을 예로 들어보면요. 사탕모 가운데서 95%, 콩 중에 94%, 목화 90%,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 가운데는 88%가 유전자를 변형한 종입니다.
네.
예, 또 미국 하와이에서 재배하는 파파야 가운데 90%가 바로 이 병충해에 강하게 하는 유전자를 조작한 종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사람들이 많이 먹는 쌀이나 밀 같은 작물에는 이렇게 유전자를 바꾼 종은 없나 보네요.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조작한 토마토나 감자, 밀 그리고 쌀이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작물들을 팔진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 일반 식품점에서 팔리는 음식 가운데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5%의 유전자를 변형한 재료로 만든 성분이 들어갔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 비율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작물 얘기만 했는데 그럼 최근 이 판매 승인을 받은 연어처럼 유전자를 변형해서 나온 동물도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조작해 나온 돼지, 염소, 또 소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은 본격적으로 생산되거나 판매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이 유전자 변형 연어가 미국 FDA가 팔아도 좋다고 허락한 유일한 유전자 변형 동물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 기자, 그런데 사실 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두고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을 둘러싸고 일단 말이 많은데요. 유전자 변형식품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식품이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모른다는 점이죠.
네, 이런 안전성 외에 반대 진영에서는 또 어떤 이유를 내세우는지 궁금하네요.
예, 대략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몬센토나 듀폰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작물 유전자 조작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이 이런 독점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농산물 시장을 지배하려 들지 모른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네.
예, 또 유전자 조작으로 제초제에 강한 작물이 나오면 농부들이 제초제를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초제나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많이 심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약에 잘 견디는 잡초나 병충해가 새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반대 진영이 내세우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이런 유전자 변형식품에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전자 변형식품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FDA는 지난 1986년에 마무리된 기준에 근거해서 이 유전자 변형식품이 다른 보통 먹거리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FDA는 또 이 1992년에 유전자 변형식품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요. FDA는 일반 식품과 유전자 변형식품이 다르지 않다면서 유전자 변형식품에 특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미국에서 팔리는 유전자 변형식품은 모두 FDA가 미리 검사를 하는 건가요?
예, 동물과 작물이 다른데요.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작물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FDA 자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FDA가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감독하긴 하는데 예, 사전에 검사해서 허가를 내주는 절차는 없는 거죠. FDA는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지요. 휘트니 휴스턴이 부르는 All at Once 들으시고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장양희 기자와 박영석 기자가 여러분을 위스콘신 주로 안내하겠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라바마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곳 미국은요, 지금 성탄절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조용하고도 참 평안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렇죠. 평소 때보다 자동차도 훨씬 줄고요. 또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좀 한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국은 성탄절 때만 되면 거리거리마다 사람들 물결로 가득한데요. 그런 한국하고는 좀 사뭇 다른 풍경이죠.
네.
자, 미국 50개 주로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남부 테네시주 다녀왔죠. 오늘은 테네시주 북쪽으로 쭉 더 올라가서 위스콘신주 돌아보겠습니다.
네. 위스콘신주는 이 미국의 Dairy State, 그러니까 낙농의 주다, 그런 말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미국 식품점에서 팔고 있는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이 낙농 제품의 절반이 위스콘신주에서 온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위스콘신주는 미국에서 낙농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 만큼 푸른 초원이나 산림이 많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위스콘신주는 5대호 가운데 2개 호수와 접해 있기 때문에 물도 아주 많습니다.
네, 자, 5대호 이
시간에 종종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대호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과 이 캐나다 국경 지역에 있는 다섯 개의 거대한 호수를 말하는데요. 슈피리어 호, 이리 호, 미시간 호, 휴런 호, 온타리오 호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네.
예, 위스콘신주는 그 가운데 슈피리어 호 그리고 미시간 호와 접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미시간주가 그리고 서쪽으로는 미네소타주가 남쪽으로는 일리노이주와 닿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50개 주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지도상의 위치를 들으면 이제는 어떤 특징이 있겠구나 조금 짐작이 좀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각 주가 모두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비슷한 지역의 주들은 비슷한 초창기 역사 또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위스콘신주도 이웃하고 있는 미네소타주처럼 오대호를 중심으로 발달했다거나 초창기 북유럽인들이 많이 건너온 점 등 공통점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거대한 호수가 두 개나 접해 있으면은 아무래도 크고 작은 호수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 호수들이 무려 1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예, 숫자상으로만 보면 이 만 개의 호수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네소타주보다도 더 많은 거죠.
네.
예, 미네소타주는 12,000개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주민 유승종 씨가 소개하는 주 경치 한번 들어보시죠.
밀워키 지역은 미시간 그 레이크로 연결돼가지고서 밀워키 시내가 완전히 그 호숫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건물들이나 또 이런 것이 유럽식 통으로 좀 이렇게 돼 있고 야간에는 아주 그 등불이 없는 곳에 가면 이 반딧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도시지만은 시골 풍경 같기도 하고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맑고 청명하고 이 별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스콘신주 주민 김창민 씨 얘기도 들어보시죠.
위스콘신주는 스테이트 이름 자체를 America's Dearly Land, 미국의 낙농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민자들이 주로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북구라파 이런 낙농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I am a dairy farmer. I raise crops, milk cows, dairy herd manager, you name it.
수입면으로도 연간 55억 불을 벌고 있고요. 이 위스콘신주에 있는 소의 숫자만 해도 136만 마리나 있고 일례를 들면 이 위스콘신주에서 나온 밀크 하나로 연간 미국 사람 4,200만 명이 밀크를 마실 수 있고 8,6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치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예, 주 면적이 170만 제곱킬로미터.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23번째로 큰 주고요. 주도는 매디슨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구도 많고 또 상업적으로 발달한 대도시는 밀워키입니다.
네.
예, 위스콘신주가 걸어온 길은 위스콘신주 주민인 김창민 씨에게서 한번 들어보시죠.
위스콘신주는 만년 전에 빙하가 최후까지 남아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빙하가 녹아서 호수가 됐죠. 1800년대까지는 인디안만 살았는데요. 여기는 지피와 니노미네, 호청크란 이런 부족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위스콘신주는 프랑스 사람 장 니콜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린베이에 와서 인디아로 가는 길을 찾으러 왔다가 그린베이에서 처음 개척이 시작됐죠. 이민자들이 주로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북구라파 이런 낙농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위스콘신주가 프랑스 영이었다가 영국령으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1848년에 미국의 30번째 스테이트가 되었습니다. I moved down to Wisconsin this summer and nothing could be dumber I was told.
네, 위스콘신주에서 낙농업이 발달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이 드넓은 초원, 풍부한 물 같은 이런 자연환경도 큰 이유가 됐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 위스콘신이라는 주 이름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위스콘신이라는 말이 인디언 원주민의 말로 물이 모이는 곳, 예, 우리가 사는 곳, 또 풀이 많은 곳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스콘신주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또 재미있는 광경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왜 가끔 거위대가 도로 한복판을 지나가는 바람에 운전하다 말고 멈춰섰던 경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물론 뭐 시골이 아니라 워싱턴 근교 대도시인데도요. 그런 경험 종종 하는데요. 황당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위스콘신주는 거위대가 아니라 이 소떼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소떼가 도로를 지나가면 이 사람이고 자동차고 지나갈 때까지 다 멈춰서서 보고만 있어야 한다네요.
네.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한쪽 옆으로는 호수가고 한쪽 옆으로는 푸른 단디가 이제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소들이 한 보통 100여 마리 서로 둘지면서 이렇게 그 풀 뜯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럽식 건물 같은 데에 그 안에서 젖을 짜고 그런 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는 곳, 참 어딘지 목가적이고 낭만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지리적으로는 북쪽이어서 좀 춥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에게서 직접 듣는 게 좋겠죠. 다시 유승종 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은 한 2개월 정도 봄이 되고 6개월 정도 여름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가을이 한 1개월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겨울로 보는데 눈은 올 때는 많이 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는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고 거의 이제 흐린 날씨를 거의 볼 수가 없고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는 아주 청명하고 맑은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스콘신주는 미국 내 최대 인삼 생산지인데요.
네.
예, 생산뿐만 아니라 이 중국 같은 곳으로 수출도 많이 합니다.
네, 인삼 하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에서 인삼이라니 좀 의외네요.
그렇죠. 네. 예, 품질이나 뭐 효능면은 어떨지 몰라도요.
네.
예, 적어도 생산량에서는 위스콘신주를 못 따라온다고 합니다.
위스콘신은 미국 내 최대의 인삼 생산 하는 스테이트입니다. 지형적으로 여기에 산림 지역이 많으니까 토질이나 이런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러더라고요. 재배한 인삼하고 야생 인삼이 있는데 한인 분 중에서는 취미 삼아서 야생 인삼 캐러 다니신 분도 있어요. 부업으로 장뇌삼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기른다. 세계 최고의 수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쓰이는 인삼도 사실은 미제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스콘신주는 이 사회복지법의 개척지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법의 개척지라고요. 말이 좀 생소한데 무슨 뜻일까요?
예, 이 여러 가지 복지 관련법들이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먼저 채택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예,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노인보조금, 실업수당 같은 게 가장 먼저 시행된 주가 바로 위스콘신주입니다.
네, 풍경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배출한 유명한 인물이 있다. 면 누가 있을까요?
예, 이름만 되면 한국 사람 누구나 다 알 만한 인물인데요.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네.
예, 고향이 위스콘신주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물은 아니지만 미국 최초로 이 타자기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위스콘신주 미러키였고요.
네.
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귀가 솔깃해질 만한 얘긴데요. 미국 식품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맥주, 이 밀러 맥주의 생산 공장이 바로 미러키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맥주 생산 공장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그 자체가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공장은 바로 이제 호수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보트를 타든가 또는 큰 배를 타고 와서 정박하는 데 와서 공장 내부를 돌아보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전역에 보급하는 큰 트레일러 차량에 다량의 그 맥주를 갖다가 이제 차량에 실어가지고서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요트에다가 맥주를 갖다 이제 실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맥주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둘러본 위스콘신주는 동전 속에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위스콘신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이 소의 머리, 그리고 치즈, 옥수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소의 머리 또 치즈는 낙농업이 발달한 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고른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옥수수는 이 주를 대표하는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g mouth, big mouth입니다.
Has anyone ever called you a big mouth? Well,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re dating someone? 혹시 너 브라이언에게 여자 만나고 있다고 말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응, 알려줬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전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브라이언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걔 말이 아주 많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그렇게 입이 가벼운지 몰랐어.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네.
Thanks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big mouth.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Today's expression is big. B-I-G. Big. Mouth. M-O-U-T-H. Mouth. Big. Mouth. A big mouth is someone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문자 그대로 하면 큰 입이라는 의미인데요.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는 자기 과시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이 가볍고 신중하지 못하니 비밀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겠죠. 말 실수로 문제도 일으킬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브라이언이 내가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다닌다고 하자 제이슨이 브라이언에게 실망하며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입이 그렇게 가벼운지 몰랐어. 라고 했죠. 이렇게 누군가가 입이 가볍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big mouth, big mouth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Promise me that you won't be a big mouth
라고 하면 말 많이 안 하기로 나랑 약속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can't believe you just said that in front of everyone. You are such a big mouth
라고 하면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너 정말 입이 가볍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Let's review. A big mouth is a person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Big mouth. Big mout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Everly Brothers의 Bye Bye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sure looks happy, I sure am blue. She was my baby till he stepped in. Goodbye to romance, that might have been. Bye-bye love, bye-bye happiness. Hello loneliness, I think I'm gonna cry. Bye-bye love, bye-bye sweet caress. Hello emptiness, I feel like I could die. Bye-bye my love, goodbye. I'm through with romance, I'm through with love. I'm through with counting the stars above. And here's the reason that I'm so free. Is it true with me? Bye-bye love, bye-bye happiness. Hello loneliness, I think I'm gonna cry. Bye-bye love, bye-bye sweet caress. Hello emptiness, I feel like I could die. Bye-bye my love, goodbye. Bye-bye my love. By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8개월이 지난 1865년 12월 24일 오늘 미국에서 반흑인 비밀단체인 쿠클럭스 클랜, 일명 KKK단이 결성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주가 승리를 거두자 흑인들은 마침내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흑인들은 여전히 인종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어 결성된 KKK단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얼굴에는 복면을 쓴 KKK단은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KKK단이 결성된 후 약 12년 동안 이들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흑인만 해도 1200여 명이 넘었습니다. KKK단의 폭력 행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미국 정부는 급기야 1870년 KKK단을 단속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KKK단의 활동은 잠시 뜸해지지만 이후 1915년 KKK단은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1980년 12월 24일 오늘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마오쩌둥의 미망인 강청에게 문화 대혁명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마오쩌둥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강청은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원 위원과 함께 1966년 문화대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이른바 4인방으로 불리던 이들은 홍위병이라는 학생 시위대를 내세워 마오쩌둥의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무참히 제거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뒤 마침내 1976년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문화혁명을 이끈 4인방은 결국 마오쩌둥이 죽고 한 달 뒤인 1976년 10월 체포됩니다. 강청은 이후 1981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만 1991년 자살하고 맙니다.